볼로디미르 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명령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제재 명령에는 푸틴 대통령 외에도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부총리들, 러시아 정부 부처 장관들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 등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개인 제재에는 제재 대상의 자산 차단, 우크라이나 입국 금지, 자격과 허가증에 대한 취소 또는 중단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무기한 적용됩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립을 승인해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부원이 9일 포로로 잡힌 외국인 지원병 3명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외국인 자원병은 영국 국적 2명, 모로코 국적자 1명입니다. 러시아 국영매체 RIA 노보스티는 영국인 에이든 에슬링과 존 피너, 모로코인 사든 브라인이 총살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안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법정은 이들 3명이 폭력적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라고 추구했고 사형을 집행할 만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밖에도 용병 활동과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측은 이들 3명이 용병이며 따라서 전쟁 포로에 대한 통상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레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재판이 법과 도덕성보다 선전선동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의 일부로서 싸우고 있는 모든 외국인 시민들은 우크라이나 군인으로서 간주돼야 하고 그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지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도 이번 판결은 어떤 정당성도 없는 판결, 엉터리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타라스 비소츠키 우크라이나 동시부부 차관은 9일 내년 곡물 수확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소츠키 차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작 면적의 25%를 잃었다며 수확량이 과거에 비해 약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약 35에서 45% 적은 3천만 톤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며 전년 곡물 수확량 대비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소츠키 차관은 기뢰 제거를 조건으로 해상 곡물 수출을 보장하겠다는 러시아 측의 제안도 반박했습니다. 비소츠키 차관은 최근 이 같은 제안을 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문제는 러시아 군함이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민간 선박이 우크라이나 항구를 안전하게 드나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뢰 제거 작업은 물리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빨리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전쟁이 끝나거나 일종의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물론 우리가 승리해 전쟁이 끝나면 매우 빨리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마리오폴에 콜레라 발생 위험이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일일 정보에 마리오폴 상황에 대해 안전한 식수 확보가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마리오폴은 지난달부터 개별적으로 콜레라 감염자가 신고됐다며 대규모 콜레라 유행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마리오폴 내 의료 체계는 이미 거의 붕괴된 상태라며 마리오폴 내 대규모 콜레라 발생은 이 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오를로프 마리오폴 부시장도 도시의 보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마리오폴시를 떠나 있는 오를로프 부시장은 약 10만 명의 주민이 여전히 도시에 있다며 콜레라를 포함해 질병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를로프 부시장은 중앙통제식 식수위생체계가 작동되지 않은 것과 더불어 불행하게도 많은 시신들이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과 당장 의료 지원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당국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내려는 모든 노력을 차단하고 있다며 적십자, 세계보건기구, 유엔 등 어떤 인도주의 기관도 그곳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억지력 강화, 정보 유입 확대 등 북한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직 미국 관료들이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의 반응을 추측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5도에서 17도, 낮 최고 16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달 말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자유민주진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 위협 대응에 국제 공조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서울 용산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공식 초청에 따라 오는 29일에서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로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지난달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취임 5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으로 나토 정상회의를 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30개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파트너국은 나토 훈련에 참여하거나 정보 교환 등을 하며 협력 관계를 맺은 나라를 말합니다. 파트너국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8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대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러시아의 침공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 공조 확대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고 중국의 위협 대응 방안을 담은 새 전략 개념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권위주의 진영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 등 자유민주 진영과의 협력 쪽으로 외교 좌표를 보다 분명히 한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바이든식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의 새로운 글로벌 대립구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쪽을 대상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 그리고 나머지 미국과 유럽 자유주의 진영이 결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싸움에서 윤석열 정부는 결국 전략적 명확성을 미국과 나토, 이 민주주의 진영으로 좌표를 설정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해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여러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첫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대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양자회담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초청받은 일본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미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한일 두 나라는 일제시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 고조 등을 이유로 한일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한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해 18차례 무력 도발을 했고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나토 무대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선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 러시아, 이란 등과의 연계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에 핵확산을 우려하는 유럽도 북핵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북핵 대응 문제를 부각시키고 한반도에서의 확장 억제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것을 글로벌 어젠다로 놓고 보면은 나토 입장에서도 러시아랑 또 연계되지 않습니까? 이란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세계 차원에서의 비확산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이번 나토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 중국을 성토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소위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의 핵심인 중국 견제라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이루기 위한 민주국가들을 같이 묶는 그러한 중요한 기회로 만들고 있다고 봐야죠.
이 때문에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으로선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향후 외교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나토 협력 관계가 커지면 대북 글로벌 공조 차원에서 유리해지지만 북중 결속을 더 강화시키는 부정적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 문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 정도거든요. 결국 이 흐름은 민주주의 진영 간의 결속력이 강화되는 반면에 북중러의 결속이 더 강화되는 계기로 또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없는 상황에서 진영 논리가 강화되는 건 북핵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상급 인사와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직 미국 관리들은 억지력과 연합훈련 강화, 경제 압박 조치 등 북한 정권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거세게 저항하는 정부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강력한 대응의 핵심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이 정권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직설적인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은 핵실험을 단행하기도 전에 이미 강력한 대응이 시작되었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미국과 한국이 보여준 관련 조치들이 이런 강력한 대응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i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my view, can persist in following this course.
미국과 한국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동원해 공중해양훈련을 벌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일 연합훈련도 진행됐으며 B-1B 전략폭격기가 태평양 괌에 배치됐고 미한 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8발 발사에 대응사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 3국이 서울에 모여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했고 F-35 등 전투기 20여 대가 무력시위 비행을 벌이며 공중 타격 역량을 과시했으며 유엔 총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해명해야 하는 전례 없는 회의도 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대응은 이 같은 조치들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여기에 북한, 중국, 러시아 기관 등에 대한 추가 제재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고 미국이 전술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늘릴 경우 북한 지도부에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이 이런 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가용 재원이 취약한 북한군 입장에서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의 어떤 접근보다 이런 방향을 고수할 수 있다면 북한이 핵 의존에 대한 가치를 재고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 우리는 계속되는 핵실험 가능성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면 우리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 7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면서 미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강력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단행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대응을 그리 강력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억지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경제, 군사, 정보 세 가지 측면에서 압박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To announce that South Korean and U.S. naval forces are going to move up into the West Sea.
베넷 연구원은 중국의 반대 등으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경제 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나라가 해군을 북한 남포 지역 주변 등 서해 해상에 배치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석탄 수출에 관여하는 북한 선박을 차단하는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사 조치로는 북한 주변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의 정기적인 정찰 활동을 제한했는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하면서 북한 지도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대북 정보 유입 활동 강화도 강력한 대응 조치로 꼽았습니다. 한국 음악과 드라마, 뉴스 등을 담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드론을 통해 평양까지 유입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유입량의 약 5%만이라도 북한 엘리트 층에 노출된다면 북한 지도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베넷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전략자산 배치, 준비태세, 억지력, 방위력 관련 군사활동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은 김정은에 대한 유화정책은 없을 것이며 북한 정권의 정치전 전략과 협박 외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정보로 무장되는 것이라며 정보전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And that is a type of pressure that he cannot withstand.
정보는 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북한 정권은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 정권의 고의적 결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 유입 수단으로는 미국의 소리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 RFA 등 대북 방송을 비롯해 약 650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압박을 통해 김정은은 선의와 함께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거나 아니면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에 의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중앙정보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춘 단기 전략과 북한 내부에 초점을 맞춘 장기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an bolster trilateral intelligence and defense cooperation with Japan and South Korea. We can deploy more sophisticated U.S.-South Korean strike capabilities.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지지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개선하며 미한일 3국의 정보 방위 협력을 모색하고 더욱 정교한 타격 역량을 갖춘 무기를 배치하며 강력한 연합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테리 국장은 이런 조치들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시계를 돌려놓지는 못하지만 단기적으로 위협을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외교와 정보 유입, 북한 내부 변화를 지원하는 운동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장기 전략도 필요하다고 테리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은 평화에 대한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야전과 시뮬레이션 모두에서 강력한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을 지속하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훈련 축소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국제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이 되도록 어떻게든 독려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희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상실된 준비태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비핵화는 중국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라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의 반응을 추측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주인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9일 중국은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장진 대사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주도의 새로운 대북 제재 부과 시도에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적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대사는 북한이 지난 2017년 이후 첫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에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추측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는 비핵화는 중국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 주도로 마련된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강행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았던 지난 5월의 마지막 날을 맞아 한 달을 돌아보는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캐나다의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위협한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캐나다 초계기를 향해 초근접 비행을 하며 위력을 과시한 중국의 행동은 미국의 동맹과 유엔 제재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중국군이 캐나다의 초계기를 괴롭히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지난 7일 트위터를 통해 앞서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캐나다 정찰기에 중국 전투기가 초근접 비행하며 위협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제재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에 대해 중국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동맹국들과 유엔 제재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공군 초계기가 인도태평양 공해에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던 중 중국 전투기가 수십 차례에 걸쳐 6m에서 30m까지 근접 비행을 한 사실이 지난 2일 외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 정찰기 조종사는 중국 전투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비행 경로를 수정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쥐스텐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중국의 위협 비행에 대해 무책임하고 도발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중국 국방부는 지난 6일 우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최근 캐나다 군용기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핑계로 중국에 대한 근접 정찰과 도발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양측 일선 인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캐나다 측은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엄중한 결과를 캐나다 측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은 지난달 말 남중국해 지역에서 정찰 활동 중이던 호주 초계기를 향해서도 초근접 위협 비행을 했지만 책임을 전념 부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BDA 제재로 북한을 국제금융체제에서 고립시켰던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부는 제2의 BDA 조치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부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가상화폐 추적과 몰수가 대북 제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제재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하며 민간 부분과 금융중심지들이 불량 활동을 고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한국,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은 모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먼저 기존에 집행할 권한이 있는 제재를 이행할 필요가 있고 물론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미국이 어떤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할까요?
I think the U.S. ambassador to the U.N. is absolutely right that I think the first step is actually enforcement of existing sanctions as aggressively.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기존 제재의 가장 공격적인 이행이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한 것이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재 영역에서 도전 중 하나는 기존 제재와 제재 이행을 꾸준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북한은 위장회사, 선박회사, 유령회사, 대리인을 이용해서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존 제재의 이행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무역과 금융의 대리 활동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의 압박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북한이 활동하고 있는 새로운 영역을 더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암호화폐 영역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윤을 내고 있는 가상화폐를 추적하고 몰수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북 제재 지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공식적인 금융 체제에서는 북한이 접근할 수 없는 자본에 북한이 암호화폐를 통해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기존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밝히셨는데요. 다른 제재 전문가들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새로운 대북 제재를 경고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일까요?
No, I think there's a sincere desire on the part of the U.S. to find additional measures to take that would not just punish the North Koreans but affect their ability.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처벌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와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찾기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제재는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단도직입적인 방법은 기존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개인과 기업을 추적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제재를 충분히 가하지 않은 북한의 활동 분야를 찾아내 제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영역에서 북한이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나 특정 텀블러에 의존하는 것을 미국, 일본, 한국 등이 파악하면 신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3국에 대한 조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국가들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 노동자를 아직도 고용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대북 제재는 대부분 북한의 불법 암호화폐 거래를 겨냥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Yes, so I think they are on the right track there. And I think in many ways the obvious next arena in which the U.S. and its partners
그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미국과 파트너들이 새롭게 집중할 분야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이 암호화폐를 통해 자본에 접근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고 암호화폐를 강탈했으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북한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제재 관련 관심을 쏟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현재 북한 외에도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영역에서의 불법 활동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우리는 미국이 제재 회피 활동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제재를 회피하는 네트워크와 연결점을 찾아내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을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런 움직임을 봤습니다. 미국은 첩보와 분석을 제재 회피 적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로 안보리에서 최근 회람하고 부결된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50만 배럴에서 37만 5천 배럴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북한이 광물 연료, 광유,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담배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왜 이런 분야들이 포함됐을까요?
I think what you have with any sanctions regime, but what you're having with North Korea, is the targeting of existing sectors or sectors that are ancillary to existing.
북한을 비롯한 모든 제재 체제에서 신규 제재는 기존 제재 분야와 이에 연계된 부수적 분야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을 주목합니다. 수익이 창출되는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유류와 가스 제재는 주민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군을 겨냥한 것입니다. 제재에 있어 사치세도 있습니다. 정권 지도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은 심리적 타격도 주지만 도덕적 영향도 있습니다. 정권의 생활 방식과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북한이 제재 분야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대안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신규 제재는 이러한 추가적인 분야를 겨냥하죠. 유엔에서 회람된 제재안은 유류와 여러 광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석탄 제재에 연계된 부수적 분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석탄과 여러 광물의 북한과의 거래가 금지됐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정들은 기존 제재의 구멍을 메우는 조치들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실제로 연료로 사용되는 정제유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수출을 유엔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몰래 선박 간 환적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I think there is for a couple of different reasons. One is you may have countries that are willing to play on the edge, so to speak. And so if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한계까지 활동하려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제재법 문안 그대로 지켜서 상한선이 낮아지면 수출도 줄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러시아와 중국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낮추면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신호를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재 회피를 단속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단속도 더 용이하게 합니다. 합법적 무역 공간이 더 줄어들면 북한에 대한 원유와 가스 수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자국 선박에 대해서 불법 환적을 수사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재를 지키는 국가들에 대해 그것을 증명하라고 압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2월 VOA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충분히 압박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런 평가를 내리십니까?
I think there's been more attention to North Korea recently, so that's good. A challenge in the sanctions space, as we've talked about before, is the variety of sanctions.
최근 북한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였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제재 대상 국가가 있다는 것이 도전입니다. 특히 지금은 마땅히 러시아 제재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제재 대상 국가에 대한 관심 정도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북한의 도발 때문이기도 하고 북한의 명백한 제재 회피 활동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우리는 언제나 제재를 더 공격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과 관련해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충분히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단속과 압류, 대형 선박 회사들에 대한 제재 등이 부족했습니다. 앞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더 관심이 있었고 이번 정부는 덜합니다. 물론 계속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신규 대북 제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처음으로 안보리의 단합을 깨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공개 협의에서 방해하는 수준이었죠. 이제 유엔 대북 제재의 시대는 끝났습니까?
We may have seen and reached the limits of UN sanctions regimes other than in very clear situations where Chinese and Russian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엔 제재 체제의 한계에 다다랐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분명한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해로운 활동에 대한 다자 제재에 격렬히 저항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봤던 강력한 유엔 제재는 앞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관여했던 강력한 테러 금융 제재도 앞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재를 가하는 능력에 있어 유엔은 더 약해졌습니다.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 BDA 은행에 북한 자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직접 고안하셨습니다. 자레테 전 차관보께서는 자서전에서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할 수 없는 조치라고 평가하셨죠. 앞서 VOA와 인터뷰에서 제2의 BDA 조치가 유효하고 그 조치의 근본 요소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often we've thought about unilateral and multilateral sanctions as the framework for sanctions, right? It's either
우리는 종종 제재의 틀로 독자 제재와 다자 제재를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단독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유엔이 가하죠. 그러한 정설이 깨질 것이라는 점은 제 책인 재무부의 전쟁에서도 언급한 부분이고 실제로 현실화됐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유엔이 제재 분야에서 더 이상 완전하고도 신뢰성 있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엔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해 더 이상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대한의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 분야입니다. 주요 경제들, 금융 중심지들이 불량 활동을 고립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BDA 정신인 것입니다. BDA 당시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적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킨 것입니다. 유엔 차원의 제재나 독자 제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영향과 효과는 세계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러한 조치를 이번에 겪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호주, 한국 등 모든 주요 경제들이 러시아를 고립시켰죠. 민간 분야도 러시아와의 거래에 따르는 평판 위험에서 스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제2의 BDA가 어떤 형태를 가질지 알 수 없습니다.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불법 활동을 적발하고 금융체계에서 제거하는 그 정신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북한의 활동을 주목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암호화폐 분야는 북한의 불법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도 BDA 정신을 느끼면서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고립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로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응한 신규 제재 방안과 앞으로 미국의 제재 활동이 어떤 분야에 집중될지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하원군사위원회의 준비태세소위원회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통해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전투 여단 구성을 바꾸는 계획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새 회계연도 주한미군 관련 한국의 비금전적 기여는 전년도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 소위원회가 9일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길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초안에는 미군이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을 전면전 발발 시 신속 전개가 가능한 구석으로 바꿀 경우 이점과 관련 비용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탱크와 장갑차로 구성된 미 육군의 기갑여단 전투단을 차륜형 장갑차로 구성된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올해 초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순환 배치된 기갑여단 전투단은 구선상 공격력과 방어력이 뛰어나 전면전 상황에 유리하고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은 공격력과 방어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기동력이 높아 신속 전개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초안에서 한반도보다 병력의 준비태세와 신속전개 능력이 더 중요한 곳은 없다며 주한미군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공격자들을 억제하는 노력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은 기갑 여단 전투단과는 다른 일련의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런 변화와 관련된 이점과 단점 그리고 위험이 더 잘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안에는 주한미군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7개의 주한미군 기지 관련 건설 사업에 총 7억 4,98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승인된 한국의 기업은 총 5억 520만 달러보다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국의 이런 투자는 미한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른 비금전적 기여로 분류되며 미회는 매년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이런 기여를 받아들이도록 승인하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비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은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포함돼 오는 22일 군사위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상원의 경우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길 안건은 다음 주 군사위 각 소위원회 비공개 의결을 거쳐 오는 15일 혹은 16일 군사위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을 마련한 뒤 양원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유럽연합 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이 북한 제재 대상자들의 자산을 찾아내고 정기적으로 북한 외교관들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등 강도 높은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해 프랑스가 취한 적극적인 조치에 주목했습니다. FATF는 17일 공개한 프랑스에 대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프랑스 정부는 국가와 유럽연합 EU, 국제적 수준에서 확산 금융과 관련된 정밀 금융 제재 이행을 위한 충분한 방안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북한의 핵 위기에 대응한 유럽연합 차원의 대북 제재 대상 지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2016년과 2018년 사이 안보리 제재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가 지정한 69건의 대북 제재 대상 중 40건이 프랑스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며 안보리에선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개인과 기관이 제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말까지 프랑스에선 정밀 금융 제재 이행의 일부 지연 현상이 관측됐지만 이후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이뤄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가 북한의 불법 자금 차단을 위해 직접 기울인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FATF는 UN의 대북 제재에 따른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은 프랑스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당국은 명단 공개와 규제 기관의 실사에 더해 세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EU 회원국에 상주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명단을 대조했고 이는 프랑스에 이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없게끔 보장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8년 4월 프랑스 당국이 시행한 금융 관련 조치를 통해 EU 제재 대상 북한인 4명이 소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의 경제적 자산을 찾아낸 사례를 들면서 확산 금융과 관련된 자산을 겨냥한 프랑스 당국의 조치가 제대로 작동 중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FATF는 2016년 이후 프랑스에는 대북 수출에 대한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진 않았다면서도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활동 30건이 승인됐다는 사실을 짧게 언급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회 뉴스 함재합니다.
일본은 자국민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 납북 문제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모든 납북자가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으며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선거표를 모으려는 정치 사기극이라는 북한 외무성의 최근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 공보실은 9일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발표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비록 이 같은 발표에 일일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관련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평양선언에 기반한 우리 정부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납치 문제, 핵무기와 미사일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사 해결을 통해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일 평양선언은 지난 2002년 9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후 채택한 것으로 과거 정산과 북일 수교 등 관계 정상화 추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회담을 계기로 일본인 13명에 대한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이후 5명과 가족은 돌려보내고 8명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가 적어도 17명이라며 북한 정권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8명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 공보실은 납치 문제는 기시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자 가족들이 고령화하고 있음에 따라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모든 납북자가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임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아베 신조 총리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지만 북한은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군 포로 출신으로 지난 2006년 탈북한 이선우 씨가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에 있는 생존 한국군 포로들이 단 사흘만이라도 고향 땅을 밟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한국군 포로들의 송환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력해 줄 것도 호소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93살인 이선우 씨가 북한에 살아있는 고령의 한국군 포로들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70년 분단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아직도 북한에 국군 포로가 있다만 이제는 내 나이 다 90살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군 포로를 데려올 생각 안 해요.
이 씨는 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군 포로들을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한국 사회가 한국군 포로 송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 포로가 단 사흘만이라도 고향 땅을 밟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뭐 데려와도 나이도 많은데 필요 없다고. 근데 단을 뭐 데려와도 뭐라 하냐. 국군 포로 나이 많아도 나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떤 게 있는가. 한 일만 살다가 죽었으면 원이 없대. 고향 돌아가서 아무리 나이 많아도 내 나라 내 땅 가서 밟아본 손주들의 그 산소 묘지로 산소를 다 돌아보고 그날 죽었어. 그 땅에 죄수는죠.
이 씨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15일 한국군에 입대한 후 미군 부대 중 한국전에 가장 먼저 투입된 미 제24보병사단에 배치됐습니다. 미군들과 함께 북진해 신의주까지 올라갔던 이 씨는 후퇴 명령이 떨어지면서 강원도 춘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후 한국군에 다시 편입돼 강원도의 육군 수도사단에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강원도에선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려온 중국군과 38선 방어를 놓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중국군의 압도적인 규모에 열세에 놓이게 된 수도사단은 결국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꽝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었던 이 씨는 나중에 눈을 떠보니 온몸에 수류탄 파편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이쪽 팔에 관통이 됐죠. 우측 팔에. 우측 방은 골절이 됐습니다. 우측 방은 이렇게 골절이 됐어요. 그렇다고 손이 다 이렇게 되고.
왼손은 손가락 3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북한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불과 13일 남겨놓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어 50년 가까이 함경북도의 탄광에서 탄을 캐기만 한 이 씨. 그러다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2006년 6월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면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한국군 포로들 사이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이 퍼지면서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안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와서 윤석열이 하고 뼈다고 한다는데 너무 좋아서 뛰던 이런 분위기는 어디로 가고.
하지만 한국군 포로 성환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이 남북정상회담은 끝났습니다. 3주 후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강아지 두 마리의 이름을 각각 우리와 둘이라고 지었다는 소식이 북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것을 접한 이 씨는 절망했습니다.
희망 가지고 기다렸는데 이건 완전히 아니다. 개색는 못하다. 국군포로는 개색는 못하다. 아예 버림입니다.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 이 씨는 결국 스스로 탈북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죽으면 죽고 탈북하기 시작합니다. 죽고 뭐 방법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는 77세 때인 2006년 중국을 통해 한국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보니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는 북한에 남겨져 있는 한국군 포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북한의 국군 포로들이 남아있다며 그들의 송환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 군인이 조국을 위해 싸우고 나서 수십 년 동안 포로로 지내는 고통을 견디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나라를 위해 그리고 자유를 위해 싸운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두가 이 씨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o fight for his country and then survive what you went through.
지난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 전쟁 정전 당시 8만 2천 명의 한국군 포로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만 7천 명 정도가 포로로 억류된 채 한국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이 정전협정 체결 뒤 국군 포로들로 구성된 비자발적 건설여단을 만들어 강제로 북한 최북단의 탄광과 공장, 농촌으로 보내 강제 노역을 시켰고 이후 외진 강산으로 보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군 포로들 가운데 지난 1994년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모두 80명이 자력으로 탈북해 한국에 귀환했다고 국방 백서에서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남도는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5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최저 17도, 최고는 27도. 신의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5도. 강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15도, 최고는 26도. 해주 구름 많고 최저 17도, 최고 28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한때 비, 최저 15도, 최고 20도. 장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10도, 최고 17도. 해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최저 10도, 최고는 21도. 원산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5도, 최고는 20도. 청진 흐리고 최저 12도, 최고는 18도. 선봉 흐리고 최저 12도, 최고는 1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는 전 해상이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도 전 해상에 걸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전 해상 오전 오전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명령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제재 명령에는 푸틴 대통령 외에도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부총리들, 러시아 정부 부처 장관들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 등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개인 제재에는 제재 대상의 자산 차단, 우크라이나 입국 금지, 자격과 허가증에 대한 취소 또는 중단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 이번 제재 조치는 무기한 적용됩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립을 승인해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법원이 9일 포로로 잡힌 외국인 자원병 3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외국인 자원병은 영국 국적 2명, 모로코 국적자 1명입니다. 러시아 국영매체 RIA 노보스티는 영국인 에이든 에슬린과 숀 피너, 모로코인 타든 브라이미 총살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안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법정은 이들 3명이 폭력적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추구했고 사형을 집행할 만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용병 활동과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측은 이들 3명이 용병이라며 따라서 전쟁 포로에 대한 통상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렌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재판이 법과 도덕성보다 선전선동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군의 일부로서 싸우고 있는 모든 외국 시민들은 우크라이나 군인으로서 간주돼야 하고 그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지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도 이번 판결은 어떤 정당성도 없는 엉터리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타라스 비소츠키 우크라이나 농식품부 차관은 9일 내년 곡물 수확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소츠키 차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작 면적의 25%를 잃었다며 수확량이 과거에 비해 약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약 35에서 45% 적은 3천만 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년 곡물 수확량 대비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소츠키 차관은 기뢰 제거를 조건으로 해상 곡물 수출을 보장했겠다는 러시아 측의 제안도 반박했습니다. 비소츠키 차관은 최근 이 같은 제안을 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문제는 러시아 군함이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민간 선박이 우크라이나 항구를 안전하게 드나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뢰 제거 작업을 물리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빨리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전쟁이 끝나거나 일종의 퓨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물론 우리가 승리해 전쟁이 끝나면 매우 빨리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마리오폴시에서 콜레라 발생 위험이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일일 정부의 마리오폴 상황에 대해 안전한 식수 확보가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마리오폴은 지난달부터 개별적인 콜레라 감염자가 신고됐다며 대규모 콜레라 유행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마리오폴 내 의료체계는 이미 거의 붕괴된 상태라며 마리오폴 내 대규모 콜레라 발생은 이 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세르이 올루프 마리오폴 부시장도 도시의 보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마리오폴시를 떠나 있는 올루프 부시장은 영국 BBC 방송에 약 10만 명의 주민이 여전히 도시에 있다며 콜레라를 포함해 질병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루프 부시장은 중앙통제식 식수위생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불행하게도 많은 시신들이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과 당장 필요한 의료지원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당국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내려는 모든 노력을 차단하고 있다며 적십자, 세계보건기구, 유엔 등 어떤 인도주의 기관도 그곳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19차 아시아안보회의인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가 1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됩니다. 미국, 중국 외에도 한국, 일본 등 아시아와 서방의 국방장관 등 고위관리,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샹그릴라 대화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지난 2년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의제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와 더불어 최근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북한 문제 등의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화상으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회의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 장관 첫 대면 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전날 일본 열도 최북단 홋카이도 현 인근 태평양 바다에서 5차기 러시아 군함을 포착했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